제가 집에서 첫째 딸과 퀴즈 대회를 하곤 합니다. 퀴즈 대회의 주제는 오늘의 천재는 누구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퀴즈 대회를 서로 이제 문제를 내고 더 많이 맞힌 사람이 오늘 하루 천재가 되는 그런 시합입니다. 주요 종목은 과일 이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낼때한 가지 제약을 걸고 문제를 냅니다. 색을 말하지 않고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과일 이름을 맞추는데 색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여러분에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일은 둥근 모양입니다. 과일의 껍질은 울퉁불퉁하고 맛은 새콤달콤합니다. 과일 껍질 속에는 마늘처럼 하나하나 나눠지고, 나눠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일은 뭘까요? 오렌지. 네, 오렌지, 귤. 네, 저의 이제 출제 의도는 귤이죠. 네, 7살짜리와 이 문제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재밌는 설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카들이 있으면은, 네, 7살짜리 조카들과 함께 많은 문제를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색을 설명하지 않고는 생각보다 과일 문제를 내는 게, 그것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짧은 시간에 비해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잘못된 재림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주석가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바울이 이것을 교회에 설명하는 일은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색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 경험도,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개념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으로 누군가는 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 누군가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를 논했으며,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억울함 또한 호소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설명합니다. 바울 역시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장을 지난 좀 오래되긴 했지만, 사장 초반부를, 성도의 구별됨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이제 이 구별된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날을 향해 가는 이 구별된 사람들의 어떤 모습으로 끝을 맞이하는지, 종말을 맞이하는지, 이 사장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종말, 또 인생의 종말이 찾아오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죽은 사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이 맞이해야 할 운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먼저 규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빗대어 표현한다면, 성도는 이미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끝이라는 개념보다는 인생의 종말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주적 종말, 인생의 종말 이후 그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라 칭함 받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에 종말의 때를 맞이하며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험난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핍박을 참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진 소망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소망이 있다면 되찾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소망을 발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가진 소망,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복음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죽음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삶은 없고 인생은 마지막이다. 인생의 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들을 조금 방탕하게 살고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잠자는 자, 즉 죽은 사람들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죽음이 끝이냐라는 질문에 바울은 대답을 하는 거죠. 성도는 불신자와 같은 생각,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초반 뒷부분인데요. 13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은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성도란 어떤 사람인지 먼저 규정하고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저는 이 성도라는 말에 교회를 뭐 오래 다니고 뭐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되게 샬라샬라 잘하고 많은 부분들을 섬기고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네, 바울은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그 앞부분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연차가 높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성도라 불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내 죄를 지시고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신 사건. 십자가의 고난은 원래 나의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더 묵상하고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에도 소망이 없는 거겠죠. 죽음이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도의 소망, 우리가 가진 복음의 소망은 이 세상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죽음의 운명을 향해 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는 핍박들이 되게 억울하고 되게 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삶의 소망이자 모본이자 첫 번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의 사건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죠. 인생의 죽음이 마침표라 여기며 살았는데 변화된 새로운 삶과 영원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교회를 처음 다녔을 때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그 시간은 약 5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변했냐?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죠.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매우 중요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이런 인생의 고민, 뭐 목표의 고민, 뭐 이런 삶의 외적 고민, 그런 변화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나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갔다는 그 전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나요? 안 믿으세요? 네, 한번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복음을 믿으시나요? 네, 이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여전히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인데 이 기도 제목을 꼭 기억하고 이따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아직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 아직 성도의 삶을 살기는 두려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 그럼에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고백할 때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사건이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 나의 사건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자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혹시라도 복음의 감격이 옅어지고 또 변화되기 전에 삶이 다시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 시간에 나왔지만 여전히 나의 변화되기 전 삶이 떠오르고 그곳으로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복음의 감격이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생생하게 떠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매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둘째로, 성도가 가진 소망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성도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소망 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이죠. 구약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단 하나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 아픔이 사라지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 번 더 묻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다시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라면 그대로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얘기했고 오시는 날은 하늘이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분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500여 명의 문도들과 함께 승천하신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제가 너무 엔적으로 나가죠. 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냥 선택받은 민족들한테만 딱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확인할까요? 왠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것 같아. 근데 우리 민방위 소리 들어도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맞죠? 휘 하는 소리에 우린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늘이 어두워지면 그냥 비가 오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실까요?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컴플레인 하지 않을까요? 왜 거기에만 나타나셨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봤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했으니까 저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봤습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까지 한번 겹쳐서 한번 다 상상을 해봤죠.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유튜브에 칙칙거리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딱 떠올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 왔어, 많이 기다렸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카운트다운을 할 거야. 10, 9, 8, 7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빠라바라밤 하면서 들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1, 땡 하고 공중으로 휴웅 네,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면 이 정도는 상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라는 그런 상상. 재미있는 상상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 교역자들과 몇몇 청년들을 좀 괴롭혔어요. 너희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실 때 어떨 것 같냐? 라고 막 뭐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점들이 생겼습니다. 궁금증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얘기하죠. 공중에서 우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결과론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재림 이후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 내용은 다르다 하여도 결과는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주적이고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론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성도가 바라보는 소망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삶 역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의 삶, 성도의 삶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성도의 삶은 죽어있으나 살아있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빨리 오시길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성도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삶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소망이 되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칭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 소망 없다고, 이 세상은 망했다고, 내 삶은 이미 망한 삶이라고 살아가는 것은 모순! 모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다리는 성도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이고 성도로서 부르신 합당한 부르심이며 그 자체가 나에게 소망이 되고 의미가 된다는 걸 기억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믿음의 연차가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이나 핍박이 찾아온다면 소망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사라진 것 같고 되는 일이 없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결과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 종말 이후에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성도의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겐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팍팍하고 힘들 수 있죠. 고통과 좌절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영원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그날이 다가올 것이기, 우리가 마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저의 삶 자체가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소망이요 재림 이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성도의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가진 소망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삶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만나면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욕해주고 경청해주고 옳은 말을 하기도 하고 공감해주기도 하고 계속 이빠른 말만 하기도 하고 뭐 많은 말들을 하면서 상대방을 위로해줍니다. 그냥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뭐 목장 모임 할 때도 어려운 목원들이 있거나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으면 함께 아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위로와 격려의 방법이죠.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해 아주 색다른 위로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아, 바울은 확신의 티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굳힐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핍박 속에 있고 고민 속에 있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고 불안 가운데 있는 그들이 가져야 할 소망을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 믿음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서 다시 만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세상에 속한 소망이 아닙니다. 종말 이후에 벌어지는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이야기한 후에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갖고 현실의 고난을 견뎌내며 소망을 잃지 않기, 그렇게 잃지 않길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슬퍼하고 있는 이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들이 가진 소망이자 현실의 위로라고, 현실 속의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들 때 우리 가진 소망을 잊지 말자라고 다짐하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힘듭니다. 가끔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데살로니가의 핍박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도 많은 핍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 현실에 지치고 힘들 때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서로 위로한다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아픔을, 상대방의 아픔을, 우리 공동체원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동역자들이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의 위로와 격려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위로는 공감과 경청에서 마무리돼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울과 같이 그 소망을 품는 위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토닥토닥거리는 이 손이 그냥 어깨만 토닥거려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이 이들을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 신방 등 모든 것이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하고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을 넘어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이야기해주고 다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가진 위로의 방법입니다. 영원한 소망,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같이 꿈꾸는 것, 같이 나누는 것, 바라보고 같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위로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길은 절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과 같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혼자 오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과 우리는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험난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에게 위로와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지길,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생각보다 조금은 무거운, 사실은 조금 무거운 말씀이죠. 죽음에 대해서, 이후에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생각보다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도가 가진 소망이 복음을 통해 현실과 종말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해피 엔딩이죠. 우리는 기쁨으로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축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슬픔의 사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부자와 거지로 살아간 나사로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의 고통스러움을 경고함과 동시에 이 말씀 안엔 슬픈 종말을 맞이한 한 사람의 간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부자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부자의 간청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든지 천사로 만들든지 우리 가족 가운데 나사로를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확신을 가졌어요. 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의 이야기에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부자의 이야기를 마치 뭐 안 돼, 거절, 완전히 거절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셨고 모든 성도의 소망이 되어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같이 현실의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천국의 소망,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너희들,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성도의 삶 자체로 소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그들에게 다가가 그 소망을 나눠달라. 슬픔과 고통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기쁨과 축제가 가득한 영원한 삶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진 성도입니다. 복음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자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나만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하여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을 전하며 그들이 영원한 삶으로 위로받고 영원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만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만 이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가서 제자 삼으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자의 간청이 하나님의 외침처럼 들렸어요. 부자의 간청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들렸어요. 제발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제발 복음을 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길, 소망을 갖길 기도하며 간청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블레싱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블레싱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VIP 리스트를 작성했고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이 누군지 함께 적어보았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전 여러분이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나의 이 소망을 반드시 전하는 블레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두 다 전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 복음의 소망을 그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열어주옵소서. 내가 가진 이 성도의 기쁨, 성도의 소망을 우리 그 친구에게 전해요. 그 친구도 성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블레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